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다가 이제 이 전장인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을 6장과 7장은 그 통일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형통과 번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다윗은 이제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곧 법궤를 모셔오게 되고, 7장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시절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다윗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함께 읽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장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배우러 향하니 그 궤는 불편 사이에 자장하신 만왕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서 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아담의 타장바닥에 이르러서는 소리의 끼로 우사가 수금과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고 다시 인하여 그곳을 베스우사가 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과 자기에게로 오며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오베데들의 집에서 배워가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시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북도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으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열어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의 궤를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는 다음에 사울의 딸 미압이 나와서 다윗을 낮추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시지 악한 자가 여지 없이 자기의 대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봉의 대적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의 보일지라고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그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임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돌아온 후에 기랴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이 잊힌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에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이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옮길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법궤를 잊고 멀리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것을 모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은 웃사가 죽게 되고 다윗은 마음이 동화에서 이제 석 달을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법궤가 머물러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을 보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사람이 어깨에 궤를 메고 이제 진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성에 올라가던 그날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며 업신여깁니다. 같은 자리 같은 순간에서 다윗은 그 임재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미갈은 창밖에서 구경하며 그것을 비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이란 것은 소유나 또 비교의 문제이기 이전에 누림의 문제입니다. 왕비로 모든 것을 가진 그 미갈 그 위치에서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체면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다윗 그 다윗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진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임재를 모실 성전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7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쌍하라 나는 백성에게 살거늘 하나님의 이름은 약자권에 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것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주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제 내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나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곳을 정하여 그를 세우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교 전과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서 그의 야단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도전되고 내 왕위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데 서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소원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성전은 내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선한 소원 그리고 자신의 일생에 하고 싶은 그 소원이 거절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 곧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의 집을 통해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이 정말로 그 성전을 짓게 되고 그 후손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영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만큼 큰 약속과 복을 이 다윗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또 사실 다윗의 인생만 보면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도 어쩌면 조금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약속된 일들은 전부 다윗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다윗의 손에 쥐어진 것은 그저 말씀, 이 약속 하나뿐이고 다윗은 빈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는 아쉬움이나 불평이 한마디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좋은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행복의 참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성전이 완공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날, 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행복해지기로 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그날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고 왕이 되어서도 성전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루어진 날보다 기다린 날이 훨씬 긴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그 기다림의 날들을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찬양으로 채웠습니다. 시편의 그 많은 기도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도착해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기쁘고 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다윗에게는 기쁨이고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월드컵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선 첫 경기를 우리나라가 아주 역전하여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뭐 그 다음 단계 16강이나 32강 이렇게 진출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기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결과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 보면 희망이 행복하게 합니다. 월드컵이 아무리 좋은 결과로 끝났어도 사실 끝나고 난 뒤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설레고 더 행복합니다. 축제란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마치게 되면 오히려 그 전만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궤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남이 업신여길 만큼 기쁨에 취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을, 그 순간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을 거절하셨지만 바로 다음 세대를 통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의 제목, 영원한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마음,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다윗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이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통의 기도가 아니라 행복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한탄하며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비장함과 아픔에 그러한 기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 가득한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예배, 그래도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격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자에게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머무는 그 삶 자체가 복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기다림의 날들을 예배로 채워가며 오늘 여기에서부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